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오후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대북 원유 공급을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동결하고 대북 정제유 수출은 현 수준에서 90% 줄인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1년 안에 귀국시키고 선박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적어도 9개 나라가 찬성해야 하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은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의 관타나모 기지 방문은 지난 2002년 당시 도널드 럼스펠드 장관의 방문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관타나모 기지 방문의 주요 목적은 장병들을 위로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매티스 장관은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기지 내 수감시설을 둘러보거나 기지와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등을 설명하는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예고 없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미 공군 수송기로 비밀리에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에 도착해 현지 미군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카불을 찾아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압둘라 압둘라 최고 행정관과도 만났습니다. 유엔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비난하며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찬성 128표, 반대 9표, 기권 35표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예루살렘의 지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국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된 일이라는 유엔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라는 단어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지위와 관련한 최근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미국의 결정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재확인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표결 결과가 이스라엘의 테라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에 앞서 일부 나라들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원조를 받으면서 미국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며 미국은 이번 표결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유엔은 앞서 지난 18일에는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스페인 카탈루냐의 새 자치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조기 지방선거에서 분리 독립 진영이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어제 카탈루냐 전역에서 치러진 선거 결과 분리독립진영의 3개의 정당이 전체 의석 135석 가운데 70석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리독립파가 스페인 잔류파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면서 자치의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특히 스페인 정부에 의해 해임된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자치정부 수반이 지원한 신생정당이 득표율 1위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카탈루냐 지방정부는 지난 10월 초 주민투표를 실시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노 라후이 스페인 총리는 카탈루냐 지방의 분리독립운동을 진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직접 통치에 나서면서 조기 지방선거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이 오늘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존슨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된 러시아와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대화 채널 개설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슨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세계 안보를 위한 러시아와 영국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회담이 러시아와 영국 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슨 장관은 당초 지난 4월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이유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 보너스라는 말을 아십니까? 상여금, 성과급이라는 뜻인데요.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일 겁니다. 경기가 호황을 보이고 있는 미국에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법인세 감면으로 연말에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의 2위 통신업체인 AT&T를 비롯해서 최대 케이블 텔레비전 업체 컴캐스트, 항공기 제작업체인 보잉, 또 대형은행인 웰스파고 등 많은 기업들이 법인세가 기존 35%에서 21%로 인하된 데 따른 혜택을 직원들과 나누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과 업무 환경 개선 등 직원 복지에도 더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도 세제 개편의 긍정적인 효과라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감세 혜택의 75%는 투자자와 일부 경영진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25%만이 근로자가 갖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앞으로 직원 채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겠다는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일회성 선전 행위에 불과할 뿐 장기적으로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12월 23일 토요일 북한은 차차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예상되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 신의주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 함흥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제이슨 무라즈의 노래입니다. Winter Wonderland, 동화 속 겨울나라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a beautiful sight. We're happy tonight, we're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And gone away is the bluebird, but here to stay, stay, stay is a new bird. He sings our love song as we go along. We're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In the meadow we can build a snowman, pretend that he is Parson Brown. He'll say, are you married? We'll say, no, man. But you can do the job when you're in town. And later on, we'll conspire as we dream by the fire, babe. We'll face unafraid all the plans that we made. We're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Don'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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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be
conspire as we dream by the fire, babe. We'll face unafraid all the plans that we made. We're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We'll face unafraid all the plans that we made. We're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We'll face unafraid all the plans that we made. We're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Winter wonderlan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언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유엔 총회 긴급 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분리독립 투표를 강행해서 자치정부가 해산된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새 지방정부 선거를 했는데 다시 독립파가 다수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올 한 해 전 세계에서 화재나 홍수, 지진 같은 재해로 인한 재난 손실이 지난해보다 63%나 늘었다는 보고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엔 총회가 어제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어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소집된 유엔 총회 긴급 회의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결정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93개 회원국 가운데 128개 나라가 찬성했고요.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미국, 과테말라, 온드라스 등 9개 나라였습니다. 35개 나라는 기권했고요. 21개 국가는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예, 결의안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예, 결의안은 예루살렘의 지위에 관한 최근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전제하고 성지 예루살렘의 성격이나 지위, 인적 구성을 바꾸려는 어떠한 선언이나 행동도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결정은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문제에 있어서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이나 조치도 유엔 회원국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예루살렘 지위에 관한 최근 결정이 무효다 이런 언급이었는데 최근 어떤 결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미국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첫 담화를 가리킨 내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백악관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문제를 선거 공약으로만 내놓고 지키지 않았다면서 자신은 이 같은 약속을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을 지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 무효화됐으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철회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은 말 그대로 결의안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담화를 철회하거나 미국 대사관 이전 작업을 중단하도록 강제할 요건은 없는데요. 다만 128개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 정치적인 의미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안보리의 결의와 안 맞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보리 결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이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은 곳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서로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로 여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엔이 지난 1947년 이 국제법상 어느 특정 국가나 세력에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지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았던 지난 1980년 안보리 결의 478호에서 재확인됐습니다.
예. 이번 유엔 총회 표결 결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들에 대해서 미래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다양한 선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앞으로 다른 나라와 관계를 규정할 때 이번 유엔 표결이 유일한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표결에 앞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찬성표를 던지는 나라들에게 경제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고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 찬성한 나라의 명단을 만들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 혹은 불참한 64개 나라 대표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내년 1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들을 위해서 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아랍권 국가들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결정의 위법성이 이번 결의안으로 분명해졌다면서 즉각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철회하기를 기대한다는 글을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올렸고요.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트위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세계가 노라고 말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예,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어떤가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측은 대변인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승리라고 이번 결의안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터넷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말도 안 되는 유엔 결의안을 거부한다면서 예루살렘은 예전에도 또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주장했고요. 이를 지지한 트럼프 대통령과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북한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냈다고요?
네.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어제 결의안 표결 직전 안건 토론에서 연설했습니다. 자 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모하고도 고압적인 행동에 중동의 긴장과 불안정화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동안 자신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제사회 현안에는 침묵해왔던 북한 당국자가 이번 결의안 표결 과정에 목소리를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일본 언론이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결의안을 공동 제안한 60여 개 국가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한국은 이번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새 지방정부를 만드는 선거가 있었다고요?
네. 지난 10월 스페인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리 독립 투표를 강행했다가 자치정부가 해산된 카탈루냐 지역에서 어제 지방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의원 내각제 체제라서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쪽이 지방정부를 구성할 권한을 가져가는데요. 독립을 지지하는 정파들이 가까스로 과반을 넘기면서 승리했습니다. 당초에는 독립 찬반 어느 쪽도 과반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깬 건데요. 독립파가 다수를 차지한 데 따라서 스페인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또다시 이어질 것으로 유럽 현지 언론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선거 결과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이 카탈루냐 지역을 스페인으로부터 분립 독립시키는 데 찬성하는 3개 정당이 전체 의석 135석 가운데 70석을 차지했습니다. 스페인 당국의 반역죄 기소 방침에 따라서 벨기에로 피신한 카를로스 푸지데몬 전 자치정부 수반이 이끄는 카탈루냐와 함께라는 정당이 35석, 또 오리올 훈케라스 전 부수반이 주도하는 공화좌파당이 32석, 그리고 민중연합후보당이 4석을 얻었는데요. 다만 원내 제1당은 스페인 자유를 원하는 시민당으로 37석을 얻었습니다.
예, 독립파가 가까스로 과반, 그런데 원내 1당은 잔류파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향후 전국 전망은 엇갈립니다.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서 독립 여론을 차단하려던 스페인 당국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분석도 있고요. 반면에 독립파가 근소한 차로 의석수 총합에서 앞서긴 했지만 잔류파가 원내 제1당이 됐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추진력이 예전만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독립을 원하는 카탈루냐 주민들이 여전히 많다는 게 선거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예, 선거 결과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카탈루냐 분리 독립 움직임을 이끌다가 자치정부를 해산당한 뒤에 벨기에에 피신 중인 카를로스 푸지데몬 전 수반은 스페인 당국의 독립운동 탄압이 좌절된 것이라고 이번 선거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의 해결책이 통하지 않는다는데 온 유럽이 주목해야 한다고 이 푸지데몬 수반은 국제적인 관심을 호소했는데요. 그러면서 카탈루냐의 미래는 카탈루냐가 반드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라호이 총리와 협상을 위해서 스페인 밖에서 만나자고 제의했는데요. 이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반응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그 선거 결과에 유럽 이웃나라들의 관심이 아주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카탈루냐는 스페인 나머지 지역과 문화, 역사적 배경과 언어도 조금씩 다르고 경제력까지 월등하기 때문에 분리독립 움직임이 끊이지 않은 곳인데요. 비슷한 사정을 가진 유럽 내 다른 지역에서 이번 선거 과정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롬바르디아주와 베네토주에서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줄이는 노력이 진행 중이고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도 분리독립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는데요. 이번 카탈루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이 재난으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올해 세계 각 지역에서 화재나 홍수 또 지진 같은 재난 때문에 주택이나 사업체 등을 잃은 재산 손실이 3,060억 달러에 이른다고 재보험사 스위스 리가 최근 추산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작년보다 63%나 뛰어오른 건데요. 최근 10수년 동안의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예. 올해 각 나라에서 굵직한 재해가 많았죠.
맞습니다. 카리브해와 미국 남부에는 하비와 어마, 마리아 같은 대형 허리케인이 덮쳤고요. 멕시코 등지에서는 큰 지진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거대한 산불도 여러 번 났었습니다.
예. 자, 그중에서도 재산 손실이 가장 많았던 곳은 어딘가요?
예,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미국 남부 해안 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총 930억 달러 재산 피해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 윌마가 닥쳤던 2005년의 손실액 1,120억 달러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미국의 피해는 또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산불이 아직 진행 중인 곳이 있어서 종합 집계에는 넣지 못했다고 이번 보고서를 만든 스위스 리 측이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그 재난으로 인한 재산 손실이 작년보다 크게 높았다면 인명 피해도 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스위스 리는 관련 보고서에서 올 한해 재난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만 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재산 손실이 크게 높아진 반면 인명 피해는 늘지 않은 이유는 이번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 보고서를 낸 곳이 이 재보험사라고 하셨는데 보험금 지급 액수도 높아졌겠군요.
맞습니다. 이 재보험사는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드는 말하자면 도매보험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재보험사인 스위스리의 자회사로 일반 고객을 상대하는 시그마 보험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재난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전 세계에서 1,36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작년보다 두 배 이상이고요. 관련 기록이 시작된 이래 세 번째로 높은 액수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중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연방의회가 4주시 안에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될 위기를 일단은 넘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고위관리 3명이 성탄절을 맞아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미국인 기대 수명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약물 과다 복용이 주요 원인이라는 보고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에 연방의회가 2주짜리 잠정 예산안을 마련해서 연방정부의 폐쇄를 막았었는데요. 어제 다시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시한이 내년 1월 19일 자정까지인 4주짜리 잠정 예산안이 어제 연방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원 표결에서는 231대 188, 상원은 66대 32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통과된 잠정 예산안은 국가안보국이 영장 없이 미국 내 외국 간첩의 통신 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의 효력을 연장했고요. 그리고 퇴역군인과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효력도 임시로 연장했습니다. 또 눈길을 끄는 항목이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선하고 충돌 사고로 부서진 해군 구축함 두 척을 수리하기 위한 예산 50억 달러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 정식 예산안 처리 시한이 지난 지가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9월 30일까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서 10월 1일부터 새 회계연도를 시작해야 했는데요. 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잠정 예산안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예, 다시 이제 4주간의 시간을 번 셈인데 이 기간에 만약에 정식 예산안이 나오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번처럼 또 잠정 예산안을 짜서 시간을 연장시키던가요. 이것도 안 되면 아까 말했듯이 연방정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번에 이 잠정 예산안이 벌어진 시간은요. 이 연방의회가 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4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예. 최근에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유가 뭔가요?
뭐 전체 예산 규모 그리고 세부 항목에 있어서 이 민주공화 양당의 입장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예산과 연관시켜놓은 현안들이 꽤 많아서 정식 예산안을 마련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 이 예산안을 만드는데 논의해야 할 현안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이민 문제도 있고요. 또 건강보험 문제 등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쟁점은 역시 이 다카 문제입니다.
예, 이 다카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를 말하죠?
네,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추방하는 걸 유예해주는 제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없애겠다면서 연방의회 측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민주당하고 몇몇 공화당 의원이 이 다카 문제를 예산안 처리하고 연계시키고 있는데요. 연계시킨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다카 문제는 양당이 모두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는데 합의가 좀 쉽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안이 워낙 민감한 데다가요. 또 공화당 안에 이 보수파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 민주당 안에서도 또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요. 최근에 미국 민주당 내 중남미계 위원들이 비공개 모임에서 척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에게 지도부가 예산안 처리에만 집중하면서 이 다카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라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사실 이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 예산 법안은 처리하는 데 협조가 좀 필요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상원이 문제인데요. 상원에서는 60표가 있어야지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 방해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제 개편 법은 단순 과반수로 처리를 했는데 예산법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 현재 상원 공화당 의석이 52석이니까 이게 쉽지는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60표를 얻어야 되니까 이제 민주당하고 무소속 쪽에서 표가 나와야 됩니다. 게다가 엘라바마주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졌기 때문에 신년에는 이 공화당 상원 의석이 51석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 때와는 달리 민주당 협조가 더 절실한데요. 그런데 이 이민 문제 외에 또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 바로 예산 상한 문제입니다.
예, 이 예산 상한이라면 미국에서 재정 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예산의 상한을 정해놓은 그걸 말하는 거죠?
네, 이 2011년에 나온 법에 따라서 국방 예산 상한이 약 5,500억 달러 수준이고요. 비국방 부분 예산은 상한이 약 5,100억 달러 수준인데, 그런데 국방부 공화당 측은 이 예산을 국방 예산을 6천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 증가분에 맞춰서 비국방 부분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양쪽 주장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예산 상한을 올리는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런데 이제 재정 적자 증가에 반대하는 공화당 보수파들 이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들 보수파는 또 민주당이 예산법안에 이 다카를 연관시키는 걸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공화당 지도부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과 몇몇 정점 현안에서 타협을 하면은 이 예산안 통과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위협한 바 있었습니다.
예. 또 건강보험 문제도 있다고 했는데 이 항목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공화당 수정 콜린스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이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이 보조금 지급 항목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해 왔는데요. 그런데 콜린스 의원은 공화당 지도부가 신년에 이 정식 예산안을 짤 때 이걸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일단 잠정 예산안 편성에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자, 의회에서는 810억 달러 규모의 재해 구호기금 법안도 발의된 상태인데 이 법안은 어떻게 됐나요?
네. 올해 이 허리케인 피해를 본 몇몇 지역 의원이 이걸 빨리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데요. 하지만 예산안 통과가 늦춰지면서 이 법안 처리도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회 일부에서 이 법안도 예산안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서요. 신년이 돼봐야 통과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 군 장병들을 위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예고 없이 어제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를 찾았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이 현지 장병들을 위로하면서 테러 분자들을 물리칠 때까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ve given you new authorities to directly target the terrorists and militants no matter where they hide.
테러 분자들과 반군들이 어디에 숨어 있던지 이들을 직접 공격할 새로운 권한을 트럼프 행정부가 군에 부여했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군 최고 지휘관인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선 지휘관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줬다고 강조했는데요. 부통령은 기지 방문을 마친 뒤에 아프간 수도 카불로 날아가서 아프간 정부 지도자들도 만났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쿠바에 관타나모 해군 기지를 방문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네, 이 기지에는 이 테러 분자들을 수용한 관타나모 수용소가 있죠. 매티스 장관이 기지 장병들에게 성탄절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플로리다 주에 있는 군 기지를 찾았고요.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군 기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 이 국방부 장관이 관타나모 기지를 찾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에 이 관타나모 수용소가 들어선 직후에 당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부 장관이 관타나모 기지를 찾은 이후로 처음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관타나모 수용사에는 수감자 41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요 이날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월터 리드 군병원을 찾아서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Hello to some of the bravest people anywhere in the world. They're great people. I'll be coming back right after that.
네, 트럼프 대통령은 병원으로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들에게 성탄 인사를 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장병들을 위로하고 이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오늘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라라고 휴양지로 떠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미 질병관리센터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 NCHS가 지난해 미국인 사망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16년에 태어난 아기의 기대 수명이 78.6살로 전년보다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수치가 2년 연속 하락한 거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2005년에도 2015년에도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기대 수명이 2년 연속으로 하락한 경우는 지난 1962년과 1963년에 이어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기대 수명이 줄어든 주요 원인은 뭘까요?
바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 탓인데요. 해당 사망자 수가 약 6만 3천 명으로 전해인 2015년에 5만 2천 명보다 1만 명 이상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NCHS의 밥 앤더슨 사망률 수치국 국장은 2017년 상반기 자료 역시 잠정치이긴 하지만 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조심하지 않으면 이 3년 연속 기대 수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망 원인에 약물 과다 복용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보고서는 총 10개의 원인을 뽑았는데요. 10개 가운데 7개로 인한 사망률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가령 뭐 심장질환이나 암, 만성 호흡기 질환, 당뇨 등은 모두 개선이 됐는데 반면에 이 자살이나 노인성 치매의 하나인 알츠하이머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부상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인한 사망자는 늘었습니다. 이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약물 과다 복용은 바로 이 의도하지 않은 부상 항목에 들어갑니다.
예. 자, 그럼 미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뭔가요?
뭐 아직까지 역시 이 심장 질환 그리고 암입니다. 남녀 할 것도 없이 미국인 사망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들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전반적인 사망률은 2015년 약 32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오히려 떨어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남녀 기대 수명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항목입니다. 지난해 남성의 기대 수명이 76.1살로 2015년보다 0.2살 줄어들었고 여성의 경우는 81.1살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이걸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정확히 5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지요?
네,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약물로 인한 사망률에서 다른 주와 큰 차이가 나는 주가 있었는데요. 약물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미국 동부죠.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인구 10만 명당 52명이 약물로 목숨을 잃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는 오하이오주 그리고 뉴햄프셔주가 3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빌리 조엘이 부른 She's Always a Woman to Me. 그녀는 언제나 내게 여자였다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She can kill with a smile. She can wound with her eyes. And she can ruin your faith with her casual lies. And she only reveals what she wants you to see. She hides like a child, but she's always a woman to me. She can lead you to love. She can take you or leave you. She can ask for the truth, but she'll never believe. And she'll take what you give her as long as it's free. Yeah, she steals like a thief, but she's always a woman to me. Oh, she takes care of herself. She can wait if she wants. She's ahead of her time. Changes her mind. And she'll promise you more than the Garden of Eden. And she'll carelessly cut you and laugh while you're bleeding. But she'll bring out the best and the worst you can be. Blame it all on yourself, 'cause she's always a woman to me. Ahead of her time. Oh, and she never
she never gives in. She just changes her mind. She is frequently kind and she's suddenly cruel. But she can do as she pleases, she's nobody's fool. And she can't be convicted, she's earned her degree. And the most she will do is throw shadows at you, but she's always a woman to me.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일본 집권당이 20일 개헌 항목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는 등 헌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승리를 하면서 아베 신조 총리의 개헌 노력이 힘을 더 얻게 됐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자민당 등 일본 보수 진영의 숙원으로 꼽히고 있는 일본의 헌법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헌 세력의 승리.
2017년 10월에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전체 의석 가운데 80%가 넘는 의석을 얻었습니다. 개표 결과 자민 공명 집권 여당은 중의원의 헌법 개정 발의 정족수 310석을 넘는 313석을 얻었습니다. 개헌에 긍정적인 희망의 당과 일본 유신회까지 합치면 374석으로 전체 465석 가운데 개헌파가 80%가 넘습니다.
기전とした強い外交力によって北朝鮮の核ミサイルの問題そして
개표가 마무리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당내에서 논의를 심화해 국회에 설치된 헌법심사회에 당의 안을 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헌법 개정 시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위협에 맞서 노력하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빨리 명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의 핵심 공약에 개헌을 명기했습니다. 자민당은 또 이번 중의원 선거가 끝난 뒤 공명당과 교환한 연립 유지 합의 문서에 개헌과 관련해 국민적 논의를 심화해 합의 형성에 노력한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일본의 평화 헌법.
일본 헌법은 평화 헌법으로 불립니다. 바로 헌법 제9조 1항과 2항 때문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 공군과 그 외에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2차 대전에서 히로히토 천황의 명령으로 연합국에 항복한 일본은 전후에 마련한 헌법에 전쟁 포기를 명기해 평화국가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1954년 일본 정부는 실질적인 정규군인 자위대를 창설했지만 평화헌법에 따라 오로지 방어만 한다는 전수방위와 평화주의 원칙을 유지해 나갑니다.
평화 헌법을 둘러싼 새로운 움직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파를 중심으로 평화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기를 띕니다. 특히 지난 2012년에 출범한 아베 신조 정부에서 이런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재집권 이후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 아래 일본은 지난 2014년 공산주의 국가나 분쟁 지역 국가들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무기 수출 금지 3원칙을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또 일본은 2015년에 들어 안보법을 개정해 평화 헌법 해석을 바꿈으로써 집단 자유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공격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무너뜨린 것입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올해 5월 오는 2020년까지 평화헌법 제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는 개헌안을 시행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
일본 보수파들이 평화헌법 개정에 목을 매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보통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60여 년이 지난 만큼 이제 일본도 다른 나라처럼 군대를 보유하고 교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일본은 또 헌법 개정을 통해 군사력 증강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없애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
하지만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먼저 중국과 일본 등 2차 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에 고통당했던 주변 나라들은 평화헌법 개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내부에서도 야당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 시민들의 생각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지난 10월 23일과 24일에 실시한 일본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밝힌 자위대 명기 개헌과 관련해 반대가 45%로 찬성 36%를 웃돌았습니다.
아베 정권과 일본 평화헌법의 미래.
많은 전문가는 아베 정부가 개헌안을 2018년 국회에서 발의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참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어 개헌안을 발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의회 안에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평화의 당을 자처하는 공명당은 헌법 제9조를 손대는 것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내각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본 NHK 방송이 10월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4%로 지지한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자민당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크게 이긴 건 대안부재와 야권 분열 덕분이지 아베 정부의 지지율이 높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베 정부의 개헌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뇌종양으로 투병하고 있는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지병인 뇌종양 치료를 위해 애리조나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맥케인 의원 측이 지난 17일 발표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최근 치료 후유증으로 워싱턴 DC에 있는 군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중요한 세제 개편안 표결에 불참했으며 내년 1월에 돌아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미국 중앙정치권에서 매우 비중 있는 인물입니다. 현재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맥케인 의원은 국방력 강화를 주장하는 이른바 국방매파지만 몇몇 현안에서는 민주당 측과 협력하는 합리적인 보수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미국의 전쟁 영웅입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투기 조종사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맥케인은 1967년 베트남 상공에서 격추된 뒤 생포돼 5년 이상을 전쟁포로로 지냈습니다. 맥케인은 2년 동안 독방에서 반복되는 고문과 구타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베트남 공산정권은 해군 사성 장군이었던 부친의 위치를 고려해 맥케인에게 풀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맥케인은 이를 거부하고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 귀환합니다. 전쟁 영웅으로 귀환한 맥케인은 지난 1981년 해군에서 전역했고 이듬해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4년 뒤엔 연방 상원에 입성했고 지금까지 상원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지난 2000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에 나가 나중에 대통령에 당선된 조지 W. 부시 당시 텍사스 주지사와 겨루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대선에서는 공화당 후보로 지명돼 바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후보와 맞붙었지만 결국 고배를 들었습니다. 맥케인 상원의원은 공화당 안에서 다소 이례적인 존재입니다. 맥케인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찬성했고 같은 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또 2007년에는 불법 이민자들을 사면해 주는 초당적인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지난 여름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대체할 법안이 부결되는데 결정표를 행사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의원 3명 가운데 1명이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세제 개편안 표결에서 맥케인 의원의 표심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뇌종양 후유증으로 맥케인 의원은 결국 표결에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이 앓고 있는 병은 악성 뇌종양으로 치료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맥케인 의원은 최근까지도 휠체어에 의지한 채 의정활동에 참여해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일본 헌법 개정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미국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아, 뭐야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일, 뜻밖의 일이 일어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이런 상황에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Out of the blue. Out of the blue. Out of the blue. Out of the blue. 이 표현은 난데없이 무언가가 일어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I just got a text from my ex-boyfriend out of the blue. 전 남친한테 갑자기 문자 왔어. Out of the blue, my boss said she was quitting. 갑자기 우리 상사가 그만둔다고 얘기했어. She stopped talking to me out of the blue. 그녀가 갑자기 나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고. Out of the blue. Out of the blue. Out of the blue. Out of the blue. 오늘은 out of the blu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콜드플레이가 부른 Him for the Weekend, 주말을 위한 찬송가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9년 12월 22일 오늘. 24년 동안 루마니아를 철권 통치해온 니콜라의 차우셰스쿠 공산정권이 마침내 붕괴됐습니다. 이날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는 차우셰스쿠 정권의 붕괴를 기뻐하는 군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1965년 루마니아 공산당 서기장에 오른 차우셰스쿠는 족벌 지배와 개인 숭배 정책으로 24년 동안 루마니아를 장악해왔습니다. 또한 차우셰스쿠는 비밀 경찰을 이용해 반대파를 탄압하는 등 루마니아 국민들을 공포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동구권에 민주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는 루마니아에까지 퍼져 루마니아 국민들도 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차우셰스쿠 정권은 민주화 시위 군중을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하지만 루마니아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89년 오늘 차우셰스쿠 정권은 붕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3일 뒤 차우셰스쿠는 부인 엘레나와 함께 집단 학살과 국가 경제 파탄 등의 죄목으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1823년 12월 22일 오늘 세계적인 곤충학자 장앙리 파브리가 프랑스 남부 한 시골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파브르는 어렸을 적부터 곤충을 좋아해 곤충을 관찰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사범학교를 졸업해 교사로 활동하던 파브르는 31살 때 우연히 곤충학과 관련된 한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 첫 인생을 곤충 연구에 바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파브르는 이어 32살 때 노래기벌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이어 박물관장으로 일하면서 곤충 연구에 더욱더 깊이 전념하게 됩니다. 이후 파브르는 56세 때부터 곤충기를 쓰기 시작해서 약 30여 년이 지난 후 곤충기 10권을 완성하게 됩니다. 곤충들의 생태와 습성을 관찰해 기록한 명작 곤충기의 발표를 계기로 파브르는 세계적인 곤충학자로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